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를 앞두고 첫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죠. 내일도 새벽기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구정 연휴를 맞아서 새벽기도를 쉽니다.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대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유다 아합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아합과 동시대에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죠. 35살의 나이에 남유다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이 여호사밧은 아주 경건하고 아주 뛰어난 통치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는 신앙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군비 확장 및 재판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43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중요한 게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잘 깔아서 여호사밧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아사가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뜻이기도 하며 여호사밧이 또한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딱 반대의 경우가 53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아하시야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여호사밧과 전혀 다르죠. 이 53절에는 보면은 아하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죠. 그런데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왜 그랬다 그랬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굉장히 할아버지뻘 된 사람이죠. 길로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길은 우리가 살면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자만의 인생 같지만 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깔아놓은 영적인 길을 타고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깔아준 영적인 길이 있어요. 중요한 영적인 길이 새벽기도의 길이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우리 조상들의 새벽기도의 길. 순교자의 영성, 헌신적인 영성, 섬기는 영성, 한국교회가 따라온 그 영성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간 거예요. 미국교회는 그 청교도 조상들의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교회는 화끈한 새벽기도나 뭐 그런 건 없어도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던 그 동네 그 목사님이 애를 갖다가 둘 셋씩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러면서 옆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랬대요. 그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형제 자매들은 또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복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많은 또 목사님들 도와주고 하는 그 집안이 깔아놓은 영적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월드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이런 컴패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목사님들이 이게 전쟁 고아를 도와주면서 영적인 길을 까니까 2세,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그 패턴을 따라가는데 정반대로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도 영적인 길을 깔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문제 때 중독 때문에 가정을 깨고 그러면요. 그 아들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아들 세대도 막 그게 반복이 돼요. 그래갖고 또 우울증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집안에서는 또 그런 게 또 반복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아합과 또 악한 이세벨 어머니와 이런 사람들이 깔아놓은 영적인 길을 타고 아시아가 간 거예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갔다는 말을 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경건한 신앙의 유산, 경건한 신앙의 길을 그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깔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만난 청년 하나가 그 한 30대 직장도 좋고 이렇게 건실한 커플인데 교회를 떠난 지 한 십몇 년 됐다가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간신히 돌아왔어. 어떻게 떠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난 2세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미국은 운전하고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게 굉장히 길어요. 보통 한 40분, 1시간씩 가요. 갔다 오고 갔는데 내내 자기 부모님이 한국말로 교회 욕을 한대. 그러면 자기는 영어밖에 못하지만은 그게 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운전만 하면 대학만 가면 한국교회 떠나야지. 한국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그럼 미국교회를 갔는데 그 미국교회도 안 가요. 그냥 믿음 자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부모가 그걸 알고 많이 그 회개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깔아놓은 영적인 길로 아시아 아들이 따라오다가 아시아는 오래 살지도 못해요. 딱 2년 집권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떤 패턴으로 사는가가 곧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또 46절을 보면 46절 보세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은 동성연애자들이거든요. 로보암 때부터 남아있던 이 동성연애자들을 아버지 아사왕 때부터 몰아냈는데 그때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을 여호사밧이 마저 다 몰아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남성 동성애는 특히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너무나 만연하던 죄악인데 그걸 결심하고 몰아냈다는 거 참 희한해요. 기독교 국가인데 분명히 기독교 국가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성적으로 타락해요.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굉장히 강한 기독교 국가였는데 거기가 타락하니까 게이들이 제일 많아요. 동성연애자들이.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것이 2-3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분명히 기독교 국가인데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럼 동성연애자 많아지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불륜과 이런 음란물이 많아져요. 지금 한국이 그래요. 한국에 분명히 강한 기독교의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이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음란물 퍼지는 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그 중독된 음란물에 중독된 남자들 프로티지가 일본보다 많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 타락하면은 그 시대의 성적인 도덕성이 막 타락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성적인 타락과 이렇게 맞서 싸워야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그런 성적인 타락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43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호사밧이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했어요. 여기서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데 동시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들 편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계속 허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은 주 나중에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20장 33절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개혁을 했는데 산당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아직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언제든지 급속도로 이 왕만 바뀌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철거하지 않은 산당들이 몇 개씩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청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컴퓨터 게임이 산당이에요. 이걸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주부는 교회 잘 나오시는데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낮에 그 케이블 TV로 그 셋톱박스로 이 드라마 여러 군데 찾아서 보는 게 이게 산당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한두 개로 시작하다. 제가 몰랐는데 한국의 드라마가 케이블 TV로 계속 나온 거 포함해서 한 쉬운 두 개가 있답니다. 제가 몇 년 전 통계로. 그걸 성실하게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그분이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이상씩 봤어요. 산당이에요. 이거를 철거하지 않은 채로 놔두니까 그들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자꾸 드라마 이미지가 계속 나오고 굉장히 이유 없이 분노가 나오고 우울해지고 과격해진 게 이게 산당이에요. 어떤 분은 친구들끼리 앉아서 입하고 떠는 게 산당입니다. 막 여러 가지 처음에는 그냥 외로우니까 교제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남의 험담 많이 하게 되고 교회 욕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 속이 뭐가 쌓여서 살 수가 없대. 근데 이것이 그대로 가니까 이것이 철거하지 않은 산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는 산당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치우지 않고 내 영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음식 쓰레기 버리지 않고 바퀴벌레를 없애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약초도 안 돼요.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야 돼. 여러분 안에 철거하지 않은 산당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3절 또 읽습니다. 43절이 아닙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것도 여호사밧이 좀 잘못한 것인데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군사동맹이 곧 이제 상업동맹으로도 가죠. 강대국 아람의 침략에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동맹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깨끗한 신앙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참 어떤 자매는 그래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신랑이랑 결혼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근데 많은 경우 거꾸로 전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시집가서 몇 년 살다가 그냥 자기가 신앙을 버리는 거. 참 희한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승리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은근슬쩍 타협해버리고 솔로몬이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온 그 천명의 아내들 다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내들이 솔로몬한테 우상을 심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아예 조인트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동맹을 안 맺는 게 낫습니다. 이 군사 동맹이 세상적으로는 영리한 일이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안보가 급하니까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이 동맹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기도해 보고 했었어야죠. 우리 인생에서 너무 상황이 급하고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한 박자 끊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이익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건 기도해 볼 필요도 없다.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저도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실수하고 문제가 터진 건 보면 다 너무 자신만만해서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만만한 분야에서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또 비즈니스 상업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또 재앙이 발생하죠. 48절, 49절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오빌의 금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이 무역선을 건조해서 금을 실어와서 아마 나라를 부강시키려는 새로운 아주 글로벌 무역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국책사업이죠. 그런데 그만 에시온 게벨에서 그 엄청나게 힘을 쏟아서 만든 배들이 그냥 다 파손해버린 거예요. 폭풍이 왔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솔로몬 때의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다시 재현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던 이 무역선들이 다 파손돼 버렸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나라 경제가 이제 휘청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악한 이스라엘 왕과 연합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아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 손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잡은 것을 벌하신 거예요. 여기서 배들이라고 나왔죠. 한두 척 부서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했으니까 선단이 부서진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인 아하시아가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그러면서 이 사태 수습하러 가는 구조팀에 자기 부하들도 같이 보내겠다고 제안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여호사밧이 고맙다고 그 제안 받았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걸 거절하죠.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49절. 딱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이 재앙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과 동맹 맺은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하나님 말씀 들을 걸. 내가 나라 경제를 좀 살리겠다고 잡지 않아야 될 사람의 손을 잡았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제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왕들은 이렇게 징계를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사밧처럼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걸 잃었죠. 어떤 때는 우리 건강을 잃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진창 같은 늪에 팍 빠지기도 하고 돈 다 잃기도 하고 좌천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는 배들이 다 파손되는 것도 겪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어요. 교회 잘 다녔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산당을 남겼어요.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겼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남겨버렸어요. 잡지 말아야 될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산당을 남겨둔다거나 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타협한다거나 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있지만 아직도 산당이 남겨져 있고 잡지 말아야 될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길을 깔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의 미래가 망가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순종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